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성경 구약 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이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도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예, 2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 어제 하던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도 있을 것 같고요. 행복했던 기억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때는 천하를 다 휘어잡을 것 같은 야망의 마음이 잡혀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볼 거라고 몸부림을 치던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접고 그냥 바람 따라 물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인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보시니까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제 걱정해도 염려해도 안타까워해도 그 어떤 것도 손을 댈 수 없는 먼 거리에 와 계시잖아요. 보고 그냥 기다릴 뿐이고 보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힘도 또 기억력도 의지도 다 내려놓고 신의 부름을 기다리면서 사시는 우리 실버팀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천국 빨리 가고 싶죠? 아, 싫어요? 저는 빨리 가고 싶어서 늘 늘은 아니지만 자주 그래요.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제 마음에 남은 보너스의 인생을 산다는 마음으로 살아요. 제 나이 26살 때에 제 인생은 거기서 꽃이 지고 떨어지듯이 인생이 끝이 나야 할 그 시점에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던 그 전환점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병들어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때로는 집동 사이에서 때로는 상려집에서 비바람을 피하면서 눈을 피하면서 지냈던 그 잊을 수 없는 아픈 과거. 그때 당시 굉장히 원망스러웠고 마음의 한으로 가득 찼던 제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다가오는 형편은 더 힘들고 어렵고 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많은 생각에서 위로를 받아보고 싶고 누군가가 손길을 내뻗어줄 것 같은 그리움에 시달리지만 세상 말로 지새끼 한 마리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는 저에게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셨어요. 아마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인데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진아, 그때 제가 야, 너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네 형도 예수 믿고 병이 나았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저항도 거부도 없이 그 길로 따라서 금비라는 곳에 교회를 갔었어요. 교회라 해서 가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교회는 십자가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의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시골 집이었어요. 사랑채에 방 한 칸을 벽을 터고 그 방에다가 소 여물을 죽을 끓여주는 솥단지를 떼내고 그곳을 메꾸어서 방하고 연결시켜서 약간 길쭉하게 만든 공간인데 방이 얼마나 큰지 사람 20명이 다 깝깝해서 못 살아요. 거기서 그때 당시 가보니까 벌써 머리가 허여신 분, 허리가 약간 굽은 분, 이빨이 빠져가지고 합적한 분, 얼굴에는 5만 주름살이 다 뻗어있는 분들, 그런 분이 10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그걸 싫어했었어요. 얼마나 싫어했느냐면 교회를 가는 사람을 잡아놓고 폈으니까. 잘했죠? 예. 저에게 이 복음으로 이끌려고 하셨던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계 쪽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집안 조카인데. 제가 그 조카가 교회를 갈 때 성경책을 뺏어 찢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갔다 오면 막 제가 막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착하게 큰지 잘 아시죠? 그렇게 미웠었어요. 그러던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그 길을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신기한 거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부터 내 마음에 이상한 힘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들었던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남아서 매몰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단 말이야?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왜 죽었지? 그런 궁금함도 있었고, 야, 고맙기도 하다.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단 말이야? 근데 마음에서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꼭 거짓말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수를 안 봤으니까. 그죠? 여러분 보셨어요? 아, 예수가 누군지 오늘 처음 들어요? 내가 안 봤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성질이 하도 착해가지고 달라들었거든요. 뭐라고 달라들었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건데요?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복음을 전해드린 모친님이 지금 세상 떠나셨습니다. 손을서 모친님이 저한테 성경을 펴놓고 날 보고 읽어라 그래요. 읽었죠. 그때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아, 이 말씀이었구나.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1장 1절을 펴놓고 읽으라 그랬어요.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온지 여러분 혹 아십니까? 예,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예, 예. 참 잘해야죠. 바로 나오죠, 그죠?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을 읽고 났는데 저한테 물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어째 생각하노 하더라고요. 내가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는지 묻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냐. 그래 이제 따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편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편지. 요즘은 편지 거의 안 쓰지요? 핸드폰으로 전부 다 카톡 합니까? 카톡, 카톡, 카톡 이렇게 그죠? 그때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글을 모르시는데 도시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머니 당신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편지 쓸 내용을 편지 봉투하고 편지지를 들고 동네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글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편지를 써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했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그렇게 편지를 썼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뭐 날씨가 추운데 어쩌고 저쩌고 밥은 먹냐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기록.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방학 때는 꼭 집에 내려오너라. 요 한마디를 하시려고 편지 중에다가 다른 글을 많이 쓰세요. 읽어보면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편지 읽을 줄도 모르시고 글을 쓸 줄도 모르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편지 안의 내용은 어머니가 저한테 쓴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써준 글이잖아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글을 써준 사람의 글씨를 잘 쓴나 못 쓴나는 관심이 없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니까 고향에 계신 어머니하고 그 편지 내용에서 마음의 만나시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이고 들을 수도 없고 한데 그 편지 안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만나고 어머니의 마음 속에 가서 이제 그 내용 속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 없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기록됐던 그 지금 활자가 만들어져서 책이 되어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써준 편지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너 엄마 편지 읽을 때 옆집 아저씨를 읽어 엄마로 받아. 그야 우리 엄마가 쓴 거니까 엄마로 받고 대화하지요. 그래. 이 성경도 그래.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마음에 이게 막 이제 안 풀어졌던 그 부분이 제 마음이 정리가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까지 어릴 때 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야, 저 산은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저 큰 바위는 누가 저기다 갖다 놨을까? 저 바위가 어떻게 생겼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로 동산, 내가 지냈던 동네가 산이니까 산에 가보면 베레벨 나무들이 다 있어요. 저는 산에 가면 절대로 안 굶어 죽어요. 산에 들어가면 혼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면 돌아가시는지 몰라도 저하고 가면 괜찮아요. 지금도 산에 올라가면은 먹을 수 있는 풀, 먹어서 안 되는 거, 독이 있는 거, 독이 없는 거 다 알거든요.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야, 이런 걸 만들라 그러면 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나보다는 조금 똑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컸어요. 그게 이제 안 풀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마음에 가졌던 것이 이 우주를 만드신 사람,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일 텐데 그분은 절대적이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살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두 번 읽었어요. 성경책을요. 왜 읽은지 아세요? 그걸 답을 찾아보려고. 누가 만들었는지. 성경은 진짜 읽어도 모르겠대요. 두 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 가까이 해인사가 있어요. 제가 스님 이름은 지금 고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6살 때부터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앉아서 한문을 가르쳐 주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참 많은 걸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답이. 그래서 그냥 접고 내가 하면 된다. 그래서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 된다. 그런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막 제가 이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싸우다가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걸 하셨고 그래 창세 1장을 딱 펴시더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달도 뭐야 이거 지 혼자 다 해버렸네. 그러면 별도 만드시고 땅에 식물도 나고 나무가 나게 하시고 바다에는 고기가 뭐요? 그냥 말하면 돼? 너무너무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갖고 있었던 그래 절대적인 신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게 가능하잖아.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그 의문스러웠던 것이 정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부분에서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이상한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원망과 불평과 막 얼음 속에 살던 나를 형편은 거지고 형편은 길바닥에 있고 형편은 집동사에 있고 형편은 상인집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신기한 거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지냈어요. 그다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드릴까요? 아무도 기도를 어떻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줘봐요. 천지를 지었다면서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눈 뜨고 째려보면서. 그 나중에 보니까 기도 그래 안 하고 손 잡고 이러고 눈 감고 기도하더구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눈 뜨고 기도가 절대 더 잘 돼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집을 주셨어요. 빈 집을. 그 빈 집을 줘서 거기 가서 청소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지피고, 그러니까 방이 추워요, 따뜻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집동산이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집이 있으니까 또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불이 필요한 거라. 또 이불 달라고 했죠. 이왕 줄 거, 덮을 거 좀 달라고. 신기한 거는 헌거지만 누가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해서 집이 생기고 덮을 게 생기고 옷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리를 털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이제 성경은 보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그분이 혼자 사셔요. 일찍 남편을 잃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분이 자기 재산이 없어요. 아침 먹고 찌개 지고 여자가 일하러 가서 돈 벌어오고 밤 늦게 들어와서 이제 이 아이를 키우고 사는데 아침에 나가면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제가 읽어요. 그래 이제 저녁 때 되면 갖다 주고. 그다 어떨 때는 한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가 막 소리를 질러요. 희진아! 그래. 뭐야 이거? 누가 날 불러? 야! 그러고 보니까 어답어답한 거예요. 성경책 갖고 와라! 갖다 주려고. 낮에는 내가 성경 보고 밤에는 그 이제 모친님이 성경 보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야 밤에도 성경을 보고 싶어서 또 달락했죠 뭐. 하나님 성경을 좀 보고 싶은데 읽고 싶은데 성경책 하나 주면 안 돼요? 나 성경책 살 돈이 없는데 성경책 하나만 주세요. 그러고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줬어요. 그때 요 손바닥 크기만한 책이었을 거예요. 빨간 칠이 돼 있는 그 표지가 종이로 된 게 있어요. 딱딱한 종이로. 그걸 한 권을 사서 그 돈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어떨 때는 성경 보면서 밤을 새운 적도 있고 왜냐하면 먹을 걸 줘도 끼니마다 먹기는 어려우니까 먹을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 성경만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렇게 계속 읽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에 있는 5장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막 올라온 거예요. 거기 보면 38년 된 병자가 행각 안에 누워서 못에 물이 동할 때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 낫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온 병자들이 다 모여있었어요. 거기 38년 병자도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그 병이 오래된 걸 보시고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니까 뭐 하려고 물어? 그렇게 물은 대답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친구를 보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고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이런 거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내 병도 낫겠다. 왜냐하면요. 이 38년 병자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잖아.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내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춥다고 집 달라가도 집 줬잖아. 이불도 줬잖아. 밥도 주고. 또 고쳐달라겠죠. 그때까지도 잘 몰라가지고 눈 뜨고 기도했다니까요. 뭐라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땡깡 부렸죠.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고는 너무 좋은데 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나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버림을 받고 소외돼서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원망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그런 친구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고귀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런 병신의 몸으로 가도 괜찮으면 놔두시고 덕이 안 되면 그만 고쳐주소.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기도도 아니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있는데 어느 날 신기한 거는요. 먹은 것도 없고요. 뭐 대대로 뭐 밥을 먹습니까? 어제 얘기 드렸죠. 닥친 대로 다 잡아먹었다 그랬죠. 뱀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뢰 환자가 몸에 살 붙던 병 났은 거거든요. 볼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친구의 도움, 보건소에 근무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를 했는데 다 나섰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반락할 때마다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픈데 오늘 벌써 4일째 굶은 것 같은데 밥 좀 주면 안 돼요? 그러고 성경책을 보다가 가슴에 끌어안고 그냥 잠이 들어 잤어요. 아침에 눈 떠봐야 일하러 갈 데도 없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늦게까지 자요. 그날은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방문 상 이 사이로 막 햇빛이 비치는데도 그냥 뒹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이제 문을 이렇게 이제 미닫이 문인데 딱 여는데 그 앞에 사랑채를 썼기 때문에 엉덩이 걸칠 만큼 이렇게 마루가 있었어요. 그 앞에 내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생겼는데 밥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까만 보리밥. 그때는 보리밥도 못 먹고 그럴 때입니다. 그 보리밥 한 그릇하고 아마 아침에 밭에 가서 막 뜯어와가지고 묻혀놓은 열무 무침 하나하고 두 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밥그릇을 들고 방 안에 갖다 놓고 하염없이 울은 적이 있어요. 왜 울었냐면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어젯밤에 배고파다고 밥 달라 했는데 밥을 주십니까? 가족은 나를 버렸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세상은 다 나를 버리셨나? 당신은 왜 나를 안 버립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감사해서 그렇게 울다가 그 밥을 먹은 기억이 나요.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그때부터 제 인생을 계속 이끌어 주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84년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훈련을 받고 순천이란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도우시면서 많은 걸 주셨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병 때문에 의로하거나 힘들어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몸이 안 좋아서 많은 힘든 고비를 넘겼지만 신비로운 것은 제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고쳐주시는 많은 분들을 미리 준비해놔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이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벌써 죽고 없어야 할 놈인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래서 알아서 안 되겠다. 복음 전하다가 죽자. 그래서 요즘은요 아프리카로 많이 뛰어다녀요. 1차 수양회를 마치고 2차, 3차 기간에 서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주 못 사는 나라 두 나라를 다녀왔어요. 거기 갈 때 제가 알고 있는 광주에 있는 아주 유명하신 사진 작가분이 계시는데 계속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면 치안이 안 좋아서 카메라 들고 나가면 바로 손 잘림이 되니까 손 잘려도 갈 건데요. 당신 손 잘리면 내가 오래 못 살아요.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나 책임 못 져요. 나는 거기 가면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나는 거기 가자마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막 할 일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쳐다도 못 봐요. 괜찮아요. 목사님이라 하세요. 나는 내일 할 테니까. 와, 그나마 뛰놀려고 막 몇 번을 했는데도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갔다 왔어요. 그분이 이제 그 나라의 사진들을 많이 찍어 왔는데, 오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아프리카를 뭐 하려고 그래 자주 가십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제가 이제 금방 있었던 이 간증을 짧게 해드렸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허리를 다치고 폐결에 걸려서 버림을 받고, 그때 죽고 없어야 할 놈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뜻이 있다면 그냥 육체를 따라 살아라고 한 게 아니고 내 대신 당신이 죽으신 그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살려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제가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몸이 병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죽으면 되지요? 에? 저 복음 전하도 죽으려고 갑니다. 갔더니, 아, 이번에도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가서 죽을게 가고, 이제 다음에 또 가요. 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생명의 세계 안에 이끌어 가시려고 저에게 그런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84년도에 순천 갔다가 86년도에 진주를 와서 사역을 하는데도 저를 버린 가족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었는데 그리고 목사까지 됐었는데도 여러분은 다 용서되지, 그죠? 저는 안 돼요. 그렇게 미웠어요, 나를 버린 그분들이.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몸이 나서서 출세를 해서 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갚아줄 거야. 이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 보입니까? 네, 참 착하게 생겼죠? 예, 네, 근데 쏙 다르고 그따린 게 접니다. 네. 진주에서 있을 때, 어느 날, 늦은 가을이에요. 바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산골에 움막에 가서 있었어요. 이틀째인가 금식하는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열고 앉아서 물끄러미 앞에 있는 논바다 가고 거기에 있는 산을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바닥에 별을 배워놨는데 거기에 파릇파릇하게 손범을 한 범 정도 되는 벼 그루투기에서 새순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이면 그건 아시죠? 야 이놈아! 제가 그랬어요. 뭐 하려고 나왔노? 너 좀 있으면 쓰리 내리면 죽는데. 그런 거 알아요? 뭐 천에 살에 알아요. 가을에 쓰리가 내리면 그건 죽어버리죠. 그죠? 야, 너 쓰리 내리면 죽는데. 너 뭐 하려고 나왔노? 가가 날 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니는 목사잖아. 그래, 왜? 너는 목사면서도 성경도 안 믿나? 안 믿기는 내가 믿으니까 목사하지. 그러고 이제 둘이 이제 대화를 했어요. 거의 미친놈이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 왈. 나는 솔직히 안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와.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저 그랬어요. 그러고 난데 갑자기 창세기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성경을 펼쳤어요. 거기 보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보고 하나님은 심에는 채소와 열매는 가목을 내라 하니까 슉슉슉 올라왔어요. 보셨어요? 그 뭐 올라오는 거? 네,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하나님 물을 보고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 물이 구중물이든 맑은 물이든 개울물이든 또랑물이든 그 물이 그 물입니다. 강물이든 그 물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물이 닿는 모든 생명체, 식물들은 변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 이 말씀이 날 보고 나았겠잖아. 내일 죽을 전에 나는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는 목사면서도 말 안 믿잖아. 야, 그러고 내가 진짜 성경을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방을 싸서 금식을 그만두고 내려왔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저 배 그릇에 나오는 식물보다 못한 놈이구나. 그런데 주소들은 몇 가지 아는 상식과 이론 때문에 오만 걸 다 판단하고 사는 놈이구나. 그래서 그때 집회가 너무 어렵게 마쳤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앉아서 왜 가방을 싸가 내려온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째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나는 축구 선수가 되어서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의 박의진의 이름을 날려야 될 놈인데 내가 왜 목사가 되어있지? 내가 되고 싶어 됐냐? 그런 참고로 했다가 더듬어 쭉 뒤로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축구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허리를 다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폐결에 걸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쫓겨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다. 그때 내가 가족들을 찾아갔을 때에 누구 한 분이 날 보고 같이 삽시다 라고 했더라면 문대고 살았겠죠.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못 받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영생을 얻는 이 세계로 이끌어가 주시려고 내가 의지하는 찾아가는 사람마다 다 나를 향하여 문을 닫게 하셨구나. 그분들이 한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분들을 원망했지? 하나님이 하셨네. 왜? 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구원을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몰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꺾고 그래가 안 되니까 또 꺾고 그래가 안 되니까 또 쫓겨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뒹굴게 만들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위치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때 제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저를 이끌어주시는데 이 복된 세계로 이끌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어제 저녁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뭐하라고? 번성하라. 민족과 큰 민족이 네게서 뭐한다? 나오리라. 왕들이 네 허리에서 뭐한다고요? 나온다 했어요. 작년에 감비하라는 나라를 갔다 왔는데 올 1월 달에 감비아 정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대사 자격을 주겠다고. 이래봬도 제가 친선 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부에서 이번에 또 캠프 때 오셨던 분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갔어요. 11월 달이나 12월 달쯤에서 정부 행사를 준비한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오기 전에 몇 주 전에 연락이 왔는데 날 보고 대사는 명예직이니까 별로 아무나 다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명예영사 자격을 만들어줄게. 이거는 정부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라 대사 역군이 나와요. 진행하고 있어요. 뭐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가요. 어디 보면 내 자랑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무 자격 쓸모없는 인생인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성교학교 가서 83년도에 훈련을 받고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은 늘 문제만 일으켜요. 성질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 까다롭다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지구상에 나 같은 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기에 두고 일을 하시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몰라. 니나 알지 내가 있잖아. 그러지 마시고. 자, 오늘 읽었던 이야기. 참 큰일 났네. 할 얘기 하나도 못하고 지금. 엄한 얘기 다 해가지고. 9시 반이 되면 우리 마누라가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요. 빨리 맞춰! 너 집에 가면 혼나게 생겼네. 도와주세요. 괜찮지요? 네. 크게 돼야지. 괜찮지요?
네.
그래, 이제 우리 마누라 뭘 안 그래요. 자, 그럼 앞에 거 다 떼고 요 얘기만 할게요. 자, 영상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 뒤에 계신 분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분에 계신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예. 제가 붙인 타이틀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창감람나무에 접을 붙인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서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 나오는 이 돌감람나무 이야기를 강주사니까 어떤 어르신이 하여튼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저한테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 돌감나무 그러면 이제 산에 있는 감나무인 줄 아세요. 돌감나무. 산에 크는 야생 돌감나무가 아니고 올리브나무를 돌감나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또 올리브가 뭔지 모르고 나도 몰라. 올리브 나무가 제가 설명하기 곤란한데 있어요. 그 올리브 열매가 가끔 열어보면 새카매가지고 약간 새콤한 맛이 있죠. 그죠? 녹색도 있고 그 기름이 너무 좋은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타도 끓음이 나오지 않는 기름이에요. 그 나무 여기서 돌감람나무란 이야기는 야생나무를 말하고 창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는 관리가 되는 나무를 말해요. 열매를 못 맺는 야생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창감람에 접을 붙인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이 왜 접을 붙였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은 흑암의 권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것을 나를 끄집어내어서 살 수 있는 세계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꺾은 것은 죽이려고 꺾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꺾어서 접을 붙인 거예요. 자, 성경부터 먼저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보면은 두 나무가 나오는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맞습니까? 그래 되어 있죠? 몰라요?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나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이 말은 이 나무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의인은 영생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출생 자체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무를 말하면은 나쁜 나무예요. 찍혀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대로 죽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 멸망으로 가야 할 인생이 난데 이런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어서 살 수 있는 세계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세요. 나무입니다. 나무. 이 나무를 저는 사단이라고 글자가 보입니까? 사단.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이 사단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몇몇 가지를 찾아볼게요. 첫째, 금방이든 본문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금방이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못된 나무가 나와요. 찍혀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나무. 또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안 읽고 그냥 설명해 드렸죠. 허감의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구약에 가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자가 도망을 가서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 장소는 죽음의 장소예요. 왜? 로드발 암멜의 마길의 집이란 말은 목장이란 뜻이에요. 목장. 목장은 짐승이 사는 움막이잖아요. 그럼 짐승이 사는 곳엔 꼴이 있어야죠. 그럼 이 목장은 목장은 목장인데 꼴이 없는 목장이에요. 그럼 짐승이 살아야 죽어요. 그런데 숨으로 간 본인은 그니까 죽음의 장소인지 사는 장소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막 달려가는데 결과는 망하고 실패하고 처절한 인생을 맞이해요. 왜? 결과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나를 살 수 있는 세계로 옮기는데 그래서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 접을 붙였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나무 하나 더 있죠? 이 나무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 나무를 말하면 참감람나무겠죠? 그러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돌감람나무는 사단의 그림자고 고로 사단에 속해 나의 그림자고 고로 예수님은 예수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못된 나무의 반대는 아까 무슨 나무 있었죠? 예? 자, 좋은 나무 맞죠? 예. 좋은 나무. 할머니 진짜 총기가 좋으세요. 바로 좋은 나무 하나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허감의 권세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그랬고 로드발 안멜의 집이라 그랬고 다윗의 왕궁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준다 했어요. 이게 7절에 있어요.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다 죄를 내가 용서했으니 내 안에 거해라. 그래서 7절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우리 내 마음에 뭐가?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이 성경의 말이 네 마음에 믿어지고 세워지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루어준다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네 번 고쳐주세요. 나같이 버림받은 친구에 찾아가서 내가 만약 예수를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고 싶은데 괜찮으면 놔두고 덕이 안 되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고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믿어졌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 요한복음 15장에서 구해라 이루어준다. 나중에서야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이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가지 한번 꺾어볼게요. 자, 누가 꺾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꺾으시고 접붙이신 능력도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자, 막 로마서 11장 지금 빨리빨리 가야 돼. 완전히 마셔야 되니까. 자, 로마서 11장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넘어오십시오. 23절에요. 로마서 11장 23절.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감람 가지를 뚝 꺾어서 창감람석을 붙였어요.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두 번 갔다 왔어요. 요 말씀 때문에요. 공부하려고. 귤이라는 것이 원래 탱자에서 변종된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이야기를 작년인지 올해 작년 같은데요. 동서울교회에서 집회하면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떤 형제님이 화분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가요? 어제 말씀 전했잖아요. 뭘요? 탱자나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하면서 화분을 또 갖다 놨어요. 거기 뭔데요? 탱자나무. 뭘 심은 데요? 귤 씨를 심은 데 탱자 올라다 하면서 저한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분은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제주도 가면 서귀포에 귤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나무를 다 돌아보고 사진 다 찍고 했어요. 그 가면은 도로가에 큰 나무 이만한 귤, 거기 무슨 귤이라 하던데 한라봉이라 하던가 모르겠어요. 그런 귤이 쫙 달려있어요. 별로 맛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나무가 내 키 두 배, 세 배 돼요. 그 뿌리에서 순이 오는데 보면 탱자나무 순이 올라와요. 제 핸드폰에 찍힌 거 있어요. 이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접을 붙였을 때 한국 사람들이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을 잘 붙여요. 맞죠? 그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노는 게 아니고 고엽나무가 올라와요. 그래서 껍데기는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고에 넣으면 접을 붙이면 열리는 열매가 감히 열리는데 씨는 심으면 고엽나무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창감나무 접을 붙이면 껍데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안에 씨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본성이 어디예요? 창감나무 붙이니까 창감나무가 본성이죠? 맞아요? 자,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가지를 꺾어서요. 접을 붙였죠. 보이나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입니다. 자, 붙었죠? 누가 봐도 다른 가지예요. 그러면 붙으면, 이게 붙으면 살지요? 나무 줄기를 통해서 물도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겠죠. 그죠? 뿌리에서 올라오죠. 자, 보세요. 그래서 함께 진액을 받는 자 중에 두었다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 적.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원래 있는 가지와 똑같이 진액을 받고 살게 됐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보면 네가 하는 말 나오죠? 이 네가는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나무 이야기도 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무를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진액을 공급하냐 볼게요, 그림으로. 자, 잘 보세요. 우리 모두 또 옛날에 구원받은 사도 바울, 그 옆에 베드로도 있었겠죠?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똑같이 기존 가지에 붙어서 이 진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액이 올라가요. 보세요. 뭐가 올라가죠? 빨간 게 보입니까? 뿌리에서부터 빨간 진액이 올라가요. 이게 기존 가지에도 올라가지만 접이 붙인 가지도 들어가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 놈이 자라고 자라고 꽃이 피고 하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접 붙인 가지가 다른 색인데 달라지고 같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겠죠? 잎이 무성해져요. 자꾸 올라오니까 크기 시도 커야지요. 밥 먹다 보면 머리카락이 길고 손톱이 길듯이. 맞죠? 그 진액이 올라오니까 계속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어제 듣고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모레 듣고 내년 듣다 보면 여러분도 전도자가 돼가지고 복음전으로 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저 따라서 아프리카 갈 뿌리가 일어날 텐데 그러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잎이 무성하면 어느 날 꽃이 피겠죠? 맞죠? 지금 꽃이 피었어요. 만발했어요. 자, 꽃이 피면 꽃이 지면서 어떤 일이 나요? 나도 몰라. 꽃이 쳐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나는 병을 이길 힘도 없었고, 나는 폐결핵을 이길 힘도 없고, 피를 토하던 각혈을 멈출 힘도 없었고, 먹는 것도 없고, 다 버림받아 길바닥에 뒹굴었던 놈이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냐? 집을 주고 이불을 주고 옷을 주고 돈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복음 앞에 살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준 그 열매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내 열매가 아니고 뿌리에서 공급, 이 교회에서 공급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서 살게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기 놔둥 죽어야 되니까 꺾어서 살리기 위해서 사단과 나를 띄워놓고 예수 안에다 나를 옮겨 놓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사람이 가지를 꺾어 접을 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단에게 잡히는 나를 꺾어서 예수에게다 접을 떡 붙여놓고 예수로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이고, 그럼 나는 못해. 이제 이러면 이제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 하나님한테. 맞죠? 못해요, 해요. 자, 가지가 집이 붙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자라요, 안 자라요? 싫어도 자라요, 괴로워도 자라요. 맞죠? 가지의 의지나 자기의 가지의 어떤 노력을 대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 진액이 많이 올라가면 많이 자라고 안 올라가면 적게 자라겠지 뭐. 그죠? 말 먹은 놈이 크듯이. 그 나무를 누가 키워요? 농부가 하나님이 내 농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로 이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시겠죠. 농부가 나무 가꾸듯이. 맞죠? 그러면 그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버라 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까? 뭐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죠? 불평할 게 없어요. 기존 가지나 나나 똑같아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자, 여기는 기존 가지나 이 돌감나무 가지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자,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맞죠?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예. 접이 붙여져 있어요. 전에는 돌감나무 가지였는데, 창감나무 가지 접이 붙여져 있는데, 그때부터 이 가지는 창감람나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과 나는 예수로 살도록 다 해놨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그 삶으로 살게 이끌어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복음 전하면 되겠죠? 에라를 비켜라, 내가 규제할게. 그거 이리 데리고 와봐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제 받지 말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맞죠? 진액이 올라오면 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진액이 올라오면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더 올라오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맺기 싫다 맺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만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연결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고 잎도 나게 하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겠지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를 그 삶을 살게 해 놓았습니다. 왜 므비보셋을 로드발 안미레에 그를 데리고 왔습니까?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내 아들처럼 여기서 먹어라. 맞죠? 그러면 므비보셋을 살리려고 데려온 겁니까? 괴롭히려고 데려온 겁니까? 살리려고 내 아들로 받았어. 나와 함께 즐기고 누리고 그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장소에 있는 므비보셋을 끌고 와서 새로운 삶을, 왕자의 삶을, 아들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왕궁으로 데리고 왔듯이 여러분과 나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던져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즐기면서 사시면 돼요. 알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꺾여 던져 불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하늘 당신의 아들 나를 옮겨주시고 그 뿌리에 쏠린 진액으로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주신 의 은혜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번 실부에 참석해 우리 모든 부친과 모친들을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 누구에도 없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이 생명을 낳는 이 역사에 들어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